항상 호기심이 넘치시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막 스펀지처럼 흡수하시는 우리 학습자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진짜 흥미진진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죠. 어느 날 아침에 집 밖을 딱 나섰는데 평생 알고 지내던 온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여러분한테 등을 돌리는 겁니다.
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쵸? 매일 가던 단골 상점에서는 막 물건 팔기를 거부하고 동업자들은 갑자기 계약을 다 파기해버립니다. 심지어 제일 친했던 친구들마저 여러분을 피하면서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네, 그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라는 이 신생 종교에 가입한다는 게 딱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냥 뭐 주말에 다른 건물에 예배드리러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부해 볼 자료가 바로 데이비드 데실바 박사님의 강연 자료입니다.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본 베드로 전서라는 자료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온 사회가 완전 작정하고 한 집단한테 엄청난 수치심을 주면서 짓눌렀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멘탈을 붕괴시키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그 놀라운 심리적, 사회학적 방어 기제를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비기독교인 이웃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그 근본적인 역학부터 좀 짚어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그냥 뭐 종교적 관용이 좀 부족해서 핍박했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니까요.
그렇죠. 근데 1세기 로마 제국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이웃들의 분노에는 그들 입장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합리적인 이유요?
네, 무엇보다 이 신생 집단이 로마의 평화, 그 이른바 팍스 로마나를 뒤집을 새로운 왕,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공공연하게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단순한 신념 차이가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 질서랑 국가 안보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됐던 겁니다.
아, 약간 반역을 모의하는 불순분자들로 보였다는 거군요. 근데 사상을 떠나서 당장 내 옆집에 사는 평범한 목수나 뭐 빵 굽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막 적대적으로 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치적 위험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무슨 충돌이 있었나요?
고대 로마 사회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그 충돌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종교랑 일상이 전혀, 진짜 아예 분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일, 같은 직종 상인들끼리 모이는 동업자 조합 연회, 심지어 이웃집에서 열리는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조차 다 신들에게 바치는 종교적 의식이랑 결합되어 있었단 말이죠. 식사 전에 특정 신한테 포도주를 붓는 황주 의식을 한다거나 향을 피우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니까 그런 자리에 못 갔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상적인 시민 모임이랑 축제의 발길을 뚝 끊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좀 파헤쳐보죠. 약간 직장인으로 치면 회사의 모든 회식, 프로젝트 성공 축하 파티, 심지어 워크숍까지 전부 불참하면서 당신들의 회식 문화는 나의 핵심 신념에 어긋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딱 그거죠.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함을 넘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 전체를 부정당했다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 직장인 비유를 조금만 더 밀어붙여 볼게요. 만약 그 회식에 참석하는 게 단순히 팀워크를 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사회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와, 그럼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 4장을 보면 이웃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크세니존타라는 그리스어 동사를 씁니다. 이게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깊은 소외감이랄까? 낯설음에 의미하거든요.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던 이웃이 갑자기 기분 유대감을 거부하니까 충격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웃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아주 심각한 일탈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탈자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고대 사회의 가장 무섭고 강력한 통제 수단인 수치심을 동원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왕따를 시키고 막 모욕을 줘서 스스로 못 견디고 다시 원래 무리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일종의 사회적 일탈 통제 기법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에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틀렸어, 네가 비정상이야 이렇게 외친다면 보통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다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베드로전서 저자는 도대체 이 거대한 심리적 압박을 어떻게 방어해낸 겁니까?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방어 전략은 바로 공격자들의 자격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거였습니다.
자격 박탈이요?
네, 베드로전서는 이웃들이 들이대는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데실바 박사님 분석을 보면 텍스트가 청취자들한테 이웃들의 삶은 무지와 헛된 정욕에 기반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단 말이죠.
아, 그들이 무지하다고요?
네, 여기서 무지하다는 건 지능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참된 명예고 수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나 안목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잠깐, 근데 그거 약간 현실 도피 아닌가요? 나를 비판하는 저 사람들은 애초에 뭐가 맞고 틀린지 판단할 수준이 안 되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내가 다수결해서 졌으니까 아예 게임판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억지처럼 보이진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현대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고대인들한테 이 논리는 아주 익숙하고 권위 있는 철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데실바 박사는 이걸 1세기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이랑 연결 짓거든요.
아, 스토아 철학이요?
네. 에픽테토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 누군가 완벽하게 참인 3단 논법을 보고 이건 거짓이다라고 판정한다면 정죄받는 건 그 3단 논법인가 아니면 그렇게 판단한 무지한 사람인가.
와, 명쾌하네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의 논리구조도 이거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자가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으셨다고 말하거든요.
아, 이게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프레임 자체로 완전히 갈아 끼워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건축가의 안목이 완전히 형편없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돌이 쓰레기라며 바렸지만 우주의 진짜 설계자인 하나님은 그 돌을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쓰셨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 역시 최종적인 게 아니다. 이런 선언이군요.
네, 그리고 그 프레임의 전환이 특히 누구한테 가장 파괴적인 위력을 가졌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바로 그 당시 사회 최약체였던 노예들이었거든요.
노예들이요?
네, 베드로전서는 선하고 훌륭한 기독교인 노예를 주인이 부당하게 때리고 벌한다면 심판대 위에서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맡고 있는 노예가 아니라 삐뚤어진 주인이라고 아주 명시를 해버립니다.
와,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엄청나죠.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거든요. 주인이 노예를 평가할 수는 있어도 노예가 주인의 도덕성을 평가한다는 건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관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텍스트가 지혜자는 부당한 모욕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스토아 철학의 논리를 싹 흡수해서 노예들한테 주인의 도덕적 결함을 판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위치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뼈아픈 타격을 입고 매를 맞으면서도 속으로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무지한 인간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도덕적 우월감을 심어준 거네요.
네, 완벽한 방어 규제죠.
근데 비판자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랑 수치 그 자체를 오히려 훈장 같은 명예로 둔갑시킨다는 내용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고대 세계에서 고난은 곧 신의 저주를 의미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고난이 명예가 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이 1세기 기독교가 고대 세계의 기본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낸 부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한테 불행이 닥치면 당연히 신들이 저 사람한테 노했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완전 인과응보의 세계관이죠.
네네, 당연하죠.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라고 엎어버립니다. 그 핵심적인 선례가 바로 예수였던 거고요.
십자가 사건이요?
네, 철저한 거절이랑 조롱,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인 십자가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영광에 이르렀다는 서사. 이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궤적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일종의 새로운 정상, 뉴 노멀로 자리 잡은 겁니다.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우리 팀 유니폼을 입고 막 엄청난 야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되네요. 사방에서 욕을 먹고 막 물병이 날아오지만 그 야유 소리가 커질수록 속으로는 아,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구나,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미 우승 트로피는 우리가 따놨다고 확신하는 멘탈리티인 거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리고 그 우승 트로피의 내용이 텍스트에 진짜 구체적이고 웅장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베드로 전서는 이 사야족 소수자들을 향해서 선택받은 거류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거든요. 단순히 동네에서 왕따당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적이고 거대한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그들을 편입시켜버린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나아가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진짜 당대 최고 권력자들한테나 붙을 법한 막대한 명예의 호칭을 쏟아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라는 엄청난 우주적 대가를 치르고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요.
제가 만약 당시에 잃어버린 동네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정도는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압도적인 명예를 부여받았다는 뜻이군요. 여기서 만약 당장의 수치심을 못 견디고 과거의 삶,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연애 자리로 돌아간다면, 야, 이 모든 우주적인 명예랑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리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이웃의 모욕에 굴복하는 걸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가치와 명예를 스스로 걷어차는 치명적인 손실로 인식하게 만든 거. 이게 바로 저자가 설계한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동기부여 기제였습니다.
자, 그럼 마음가짐을 그렇게 무장했다고 칩시다. 머릿속으로는 막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저들이 무지하다고 프레임을 바꿨어요. 근데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문 밖을 나서면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욕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조언합니까? 자료 보니까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도전과 응수 시스템으로 굴러갔다던데요.
네,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의 명예 수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제로섬이요?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무조건 잃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누군가 내게 모욕을 줘서 명예의 흠집을 냈다면 그게 도전인 거고요. 나는 반드시 똑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모욕으로 되갚아 주어야만, 즉 응수를 해야만 내 명예를 회복하고 상대방 명예를 빼앗아 올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그 수치를 당연한 내 몫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적인 응수 방식은 이 룰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베드로 전서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선행을 베풀라고 명령하거든요.
잠깐만요. 명예가 제로섬 게임인 세상에서 욕을 먹었는데 축복을 한다고요? 그거는 고대인들 눈에는 고귀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반격할 힘조차 없는 루저입니다.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오히려 평판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폭력적 선행의 이면에는 고대의 사회적 통제 시스템 자체를 단락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쇼트내버리는 고차원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폭력이나 욕설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핑계거리를 줬겠네요.
그렇죠. 이웃들은 거봐, 저것들은 로마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일탈자들이 맞아, 이러면서 핍박의 명분을 아주 확고하게 다졌을 겁니다.
상대가 짜놓은 너희는 불순분자야 라는 프레임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 그걸 증명해주는 꼴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모욕을 줘도 악의 없이 선행으로 일관하고 누군가 도대체 너희는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하고 물었을 때 이성적이고 온유하게 자기 신념을 변증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변증이라는 게 그걸 설명하고 방어한다는 뜻이죠?
네, 아폴로기아라고 하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던 자들의 논리는 점점 빈약해지고 스스로의 무지함이 폭로돼서 그들의 입이 잠잠해질 거라는 게 저자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상대방 도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해서 폭력적인 게임판 자체에서 쏙 빠져나와버린 거죠.
기발한 전략이긴 한데요. 근데 솔직히 혼자서 매일 뺨을 맞으면서 미소 짓고 선행을 베푸는 건 성인군자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이 끔찍한 사회적 소외감을 간디다 그냥 미쳐버렸을 것 같은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개인 멘탈론 절대 못 버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회적 매트릭스의 재구축입니다.
사회적 매트릭스요?
네. 인간은 평판에 의존하는 존재니까요. 밖에서 끊어진 유대감을 완벽하게 대체할, 아니 그보다 훨씬 밀도 높고 강력한 새로운 대안적 사회망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텍스트가 공동체 내의 뜨거운 형제, 서로를 향한 환대랑 연대를 그토록 집요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외부 세상의 관제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어야만 구성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자료를 읽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지침도 있던데 저는 처음에 웬 뜬금없는 가정생활 가이드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그 강력한 대안적 사회망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단순한 부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파격적인 명예의 재분배 작업이었어요.
명예 재분배요?
고대사의 가부장제에서 명예는 전적으로 남성, 즉 가장의 독점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남편 소유물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남편들한테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존중하라고 명령합니다.
와, 가부장제의 피라미드를 깨부수고 노예뿐만 아니라 여성한테까지 파격적인 명예를 부여한 거네요.
네, 엄청난 혁명이죠.
밖에서 아무리 너희는 소외된 자들이다 이러면서 수치를 줘도 이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오면 노예든 여성이든 우주적 상속자로서 엄청난 존엄성이랑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이러니까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서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데실버 박사의 자료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2000년 전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단순히 고고학적인 호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럼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그는 현대사회 특히 비서구권인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나 여러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마주한 현실이 1세기 로마 제국이랑 사회학적으로 정확히 똑같다고 지적합니다.
아, 명예와 수치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문화권에서 그 다수 집단의 규범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금도 똑같이 핍박받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방법만 현대적으로 좀 세련되어졌을 뿐이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한테 절연당하고 심지어 뭐 국가 차원의 징역형이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일탈을 통제하려는 본질은 조금도 안면했다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데실바 박세는 여기서 외부 세계, 그러니까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억압받는 이들의 원격 사회적 매트릭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안을 합니다.
오, 우리가 그들의 매트릭스가 되어준다고요?
네. 물질적인 구호나 뭐 외교적 압박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붕괴를 막으려면 대안적인 평판의 관중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 자, 그럼 이게 다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1세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새로운 관중으로 삼아서 스스로의 명예를 재규정했던 것처럼 지금 고립돼서 억압받는 분들한테 우리가 바로 그 관중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억압적인 정부나 이웃들은 넌 수치스러운 범죄자야 이러면서 깎아내리겠지만 우리가 국경 밖에서 아니야, 당신들의 신념은 존귀하고 명예로운 거야, 우리가 지지해 이렇게 확증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심리적 방어망을 딱 지탱해준다는 뜻이네요.
고립된 개인한테의 제일 무서운 적은 외부 폭력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세상 말이 맞고 내가 틀린 게 아닐까 하는 자기 파괴적인 의심입니다. 전 세계라는 거대한 그물망이 자신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예의 방패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무슨 고대 문헌 하나를 읽은 게 아니었네요. 거대한 집단이 막 폭력적인 수치심을 가할 때 현실인식 프레임을 뒤집고 비판자들을 무력화하면서 새로운 연대로 참된 존엄을 찾아낸 진짜 놀라운 심리적 생존 가이드를 뜯어봤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꿰뚫어본 명예의 본질은 결국 나를 지켜보는 관객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헐뜯는 군중이라는 그 관객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고 단단한 공동체라는 새로운 관객한테 주파수를 맞췄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좋아요나 취소 버튼으로 누군가의 평판을 순식간에 난도질해버리는 이 과연결 시대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감을 쥐고 있는 진짜 관객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 중 얼마만큼이 그저 주변 사람들의 일탈 통제에 겁먹고 끌려다닌 결과물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팍팍 자극할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